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다음 달부터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는 기존 표준 관세 10%와 별도로 비아디사 전기차의 17.4%, 상하이 자동차 전기차의 38.1%가 부과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유럽산보다 20%가량 낮으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까지 상승했으며 내년까지 15%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EU가 각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며 경제와 무역 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 무역 마찰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달 중국의 과잉 생산과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이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가량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정을 요구했던 휴전안 내용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었다고 하마스 고위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하마스 지도부에 따르면 반대할 만한 중대한 수정사항은 없었다면서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에 최근 보냈던 수정안은 가자지구내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국경 검문소 개방 등 가자지구 봉쇄 해제, 주민이동 허용, 물품 운송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장기 복역수 100명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장기형 복역수를 제외하고 석방 대상을 잔여 형기가 15년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지난 11일 하마스의 수정안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수들을 모두 바꾼 것이었다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수정안에는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일부는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재국들이 이 같은 차이들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일부 인질 맞교환과 생존인질의 석방, 이스라엘군의 영구 철수,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인질 시신, 송환 3단계로 구성되는 포괄적 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홍해를 지나던 상선에 수상 무인정을 이용한 공격을 가해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 한 척이 라이베리아 선적 그리스 소유 운영선박 MV 튜터호를 공격해 동력질이 심각한 침수를 겪는 등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최근 러시아에 기항했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반군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튜터우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이와 별도로 후티 반군이 홍해로 대함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한 함정이나 선박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사이 예멘의 후티 반군 장악지역 내 세문에 대함순항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으며 홍해로 발사된 드론 한 기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중단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홍해와 주변에서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주요 7개국 연례 정상회의가 오늘 이탈리아 남동부 도시 바리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 내 러시아의 동결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사용할 우크라이나에 최소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미국에서 이민자가 크게 늘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부터 고향의 맛, 고향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아시아계 식료품점인데요. 이제는 그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둔 유통체인으로 성장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 오늘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요즘 미국에서 성업 중인 H마트라는 이름의 한국 식료품점은 미국 전역에 90여 개 매장을 둔 대형 식료품 유통 판매 회사가 됐고 인도 식품점인 파텔 브라더스 또 동네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 60여 개 매장을 둔 기업으로 성장한 99 렌치 마켓 41억 달러 가치의 온라인 아시아 식품 판매처 위를 예로 들면서 이 아시아계 식료품점은 미국의 웬만한 대형 마트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고 그 비중은 지금은 미국 전체 유통업계 1% 정도지만 성장세가 놀랍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 전면에 한국의 라면 제품 30여 개를 진열한 사진을 내걸었고요. 된장, 간장, 강황 등 한식과 인도의 식재료를 포함한 아시아 식품은 이제 미국의 대형 식료품 매장에도 꼭 갖춰야 하는 상품이 됐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억 봉지 이상이 팔렸고 미국 대학 기숙사방의 필수품이 된 한국식품회사 농심의 매콤한 신라면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과 반향을 일으키는 소셜미디어 틱톡 영상의 인기 소재가 됐다면서 이것은 아시아 식품을 즐기는 미국의 한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서카나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미국 식료품점에서 아시아 민족 식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판매는 전체 평균 판매치보다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시상복입니다.
이 10개 팀이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 이들을 성장시켜줄 기관들과 매칭하는 시간, 그리고 또 리더십 코칭이라는...
네, 오늘은 한국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게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지원도 하는 한국 아산나눔재단의 프로그램 아산상회 교육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요. 평안북도와 자강도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함남 장진과 함경북도 양강도 대부분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함경도 지역에 비가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주요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0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와 원산이 19도, 함흥, 개성이 18도, 중강의 아침 최저 17도고요. 청진과 희예산은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 남포, 사리원, 신계도 30도까지, 개성과 함흥이 31도, 원산도 31도고요.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신의주와 중강이 23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청진은 21도, 희예산은 26도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13일 이탈리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잇따라 방문해서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탈리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의장국이 이탈리아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50회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23일 이탈리아 동남부 플리아주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에서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라는 이 큰 두 개 전선에 주변 지역의 무력 긴장까지 더해져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G7에 속하는 나라들 어디 어디입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유럽연합 EU는 G7은 아니지만 통상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매년 참석하고요. 또 주최국이 현안 위주로 일부 국가들의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네. 예, 올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됐습니다.
네. 올해 주요 의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새로운 제재, 수출 통제, 또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는데요. 정상들은 회의 첫날인 13일 이미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네, 자, 합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 약 3천억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를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남은 일정 중에 조율할 예정인데요. 네. 예, 회의 마지막 날 공식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러시아 자산 동결은 이 제재 조처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 해외에 예치돼 있던 러시아 중앙은행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자, 이른바 이 횡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의 이 동결 자산은 대부분 EU 국가들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대출해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프랑스 정부 관리는 AP통신에 대출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조달되지만 유럽의 자금이나 여타 국가의 기부금으로 보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동결 자산 중에 일부를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주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서방의 동결 조처로 지금 러시아가 자산에 접근하고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예, 여전히 이 자산은 러시아의 소유입니다.
네.
예, 그 때문에 1년 넘게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의 합법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찾은 게 해법이 그 대출이라는 건데
네.
이 대출금의 용도도 정해졌습니까?
네.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와 결정이 나올 텐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 에너지, 기타 필요한 분야의 자원을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일 채무 불이행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채무 불이행을 비롯해서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가 동결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든지 동결 자산이 대출금을 상환할 만큼의 충분한 이자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 이 부담 문제가 발생한데요. 누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회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새로운 안보 협정이 체결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협정에 서명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0일 이탈리아를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양국의 이 안보 협정은 우리의 지원이 앞으로 장기간 계속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특히 국방, 안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다고 말했는데요. 양국의 새 안보 협정은 10년짜리 장기 협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가 외국을 순방 중이라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리창 총리가 13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리 총리는 13일 첫 방문국인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샌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또 크리스토퍼 락슨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뉴질랜드 총리가 중국의 총리가 뉴질랜드를 찾은 건 2017년 리커창 총리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네. 중국하고 뉴질랜드 사이의 그 외교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뉴질랜드는 이웃나라인 호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예, 하지만 2017년 리커창 총리 방문 이후에 양국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후에 중국의 인권 상황 또 남중국해 영향력 확장 등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고요.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이 태평양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중국의 해커 그룹이 자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리창 총리가 뉴질랜드를 찾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수도 웰링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키로 총독, 럭슨 총리와 회동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관저 잔디밭에서 의장대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전통 환영식으로 리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자,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리 총리와 럭슨 총리는 13일 회담에서 무역, 투자, 기후변화, 비자 면제, 인권과 남중국해 분쟁 등을 논의했는데요. 양국은 이날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중국은 뉴질랜드로 쪽으로 보면 뭐 가장 큰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후 호주와 달리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대부분 피했는데요.
네.
예, 럭슨 총리에 따르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80억 뉴질랜드 달러, 미화로는 약 245억 달러라고 합니다. 럭슨 총리는 회담 후 뉴질랜드와 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경제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리 총리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리 총리는 럭슨 총리와 양국 간의 무역, 투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은 향후 10년간 수출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는 뉴질랜드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회동은 무역과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뉴질랜드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그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군사적 영향력 확장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럭슨 총리는 회담 후 성명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중요한 인권, 외국 간섭 등 우리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리창 총리가 뉴질랜드 다음으로 가는 곳이 호주군요?
네, 호주는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뉴질랜드와 함께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일원인데요.
네.
예,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네, 네.
예, 호주는 또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호주하고 중국 관계는 오랫동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호주 정부가 2018년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해서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의 국제조사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더 악화했고요.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처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중도 좌파 성향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국 간의 해빙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했군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10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회사들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EU 회원국들의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인상폭이 큰데요?
네, 중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지금은 10% 수준인데요. 집행위에 따르면 최대 38%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는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비아비는 17.4%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요.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회사로 유명한 지리는 20%, 상하이 자동차는 약 38% 추가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새 관세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당국과 지금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논의가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새 관세율은 7월 4일부터 잠정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과 아직은 협의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중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EU의 조사를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참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EU 국가들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EU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요.
네네.
예, 하지만 EU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이들 회사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늘린 거라고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공정하지 않은 무역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착수한 조사 결과 중국의 전기차 분야가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유럽의 전기차 생산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도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결정했는데요.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 보조금이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낼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평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미 하원이 메리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망명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는데요. 이 소식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먼저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연방하원에서 미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2일 메리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표결 결과는 찬성 216표 대 반대 207표로 공화당은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자, 지난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의회 모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갈랜드 본부장관은 지금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갈랜드 장관이 12일 성명을 통해 하원이 의회의 중대한 권한을 당파적 무기화한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표결은 헌법에 따른 권력 분립과 법무부의 수사 보호 필요성, 우리가 위원회에 제공한 상당한 양의 정보 등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우리 직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의 핵심 임무를 항상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앞서서 의회 모독죄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은 연방의회로부터 증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했어도 증언을 거부한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회 모독죄로 처벌하려면 하원이나 상원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의회는 의회 모독죄 결의안이 넘어오면 전체 표 표결을 통해 고발장을 연방검찰로 넘기고 연방검찰은 이를 대배심으로 이송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원은 왜 이 갈랜드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한 겁니까?
네, 갈랜드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진술 영상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로버트 전 특검의 조사 녹음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갈랜드 장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갈랜드 장관이 왜 녹음본 제출을 거부했던 거죠?
예, 갈랜드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이미 증언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만약 녹음분이 공개된다면 향후 민감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부의 역량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원 공화당이 법무부에 대해 전례 없고 근거 없는 일련의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허전 특검의 조사 보고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가 좀 언급이 됐었죠.
맞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 등에서 부통령 재직 시절 일부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을 수사하기 위해 로버터 전 특별 연방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후 허전 특검은 지난 2월에 내놓은 조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 고의로 기밀 문서를 유출했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허전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네, 기밀 문서를 유출했던 때가 부통령 재직 시절이었네요.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이 녹음본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땠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녹음본을 요구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하원이 녹음본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춰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과도한 당파적 간섭으로부터 법무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하원은 이 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공화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상반되는데요. 오히려 법무부가 정치화됐고 무기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차례 기소된 배후에 연방 법무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우리 사법제도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가 법무장관을 이 의회 모독죄로 고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더군요.
예, 앞서 에릭 홀더, 윌리엄 바 전 장관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만약 연방검찰이 갈랜드 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법무장관 감독 아래 있는 연방검찰이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특권의 발동에 공화당이 여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 기소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AP통신을 전했습니다. 앞서 홀더 전 장관과 바 전 장관도 기소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자, 기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하원은 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이번 결의안 채택은 사실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결의안 추진을 옹호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표결 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하원이 해야 할 일을 한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죠.
예, 본의어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이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나는 전직 검사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욱 정치화하는 결의안을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리 네들러 의원은 대통령이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으니 이제는 법무장관을 주시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이 망명 제한 조처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소송의 직면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12일 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 망명법을 위반했고 적절한 규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소송을 제기한 이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ACLU의 리 걸런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부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준 입국 금지 조치와 법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망명금지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걸런트 부국장은 또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이민법과 상충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자,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미국은 바퀴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난민들을 오랫동안 보호해왔다며 1980년 난민법은 이런 국가적 약속을 법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수년에 걸쳐 망명신청 권리에 일부 제한을 두긴 했지만 행정부가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장소에 따라 망명을 단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국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는 한 남부국경에서 망명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에 망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가 하루 평균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해당 조치가 중단됩니다.
네, 이전에는 그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도 망명 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이 망명 신청을 하면 일단 미국 안에서 풀어준 뒤 이후 이민법원에 출석해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이 수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경에서 적발되면 즉각 추방되는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왜 그런 행정명령을 내놓았던 걸까요?
예, 남북 국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인도주의적인 국경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면서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자 이렇게 국경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내놓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민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가 않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새 정책은 전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과 인신매매 피해자, 의료적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 등은 추방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는 거죠.
네.
예,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한 논평은 거부하면서도 국경 보안 규정은 합법적이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며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불법 입국자 수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은 금리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7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네.
자, 이로써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연준은 이어 분기별 전망 요약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기준금리가 특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금리에 영향을 주죠.
네.
자, 금리가 동결되면 이런 차입비용이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러면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높은 대출 금리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주게 되니까요.
네. 자, 앞서 5월에 소비자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좀 다시 오를 것 같은 그 인플레이션 기운이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월간 상승률이 0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5월 CPI가 0.1% 상승한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자, 월간 상승률 0%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월간 상승률은 4월에는 0.3%, 3월에는 0.4%를 기록했었습니다. 연 인플레이션이 3.3%로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저렴해진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거 비용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 임대료는 3개월 연속 0.4% 상승한 반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3.6% 하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 타깃 같은 주요 소매 업체들이 식품으로부터 기저귀 이르는 상품의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022년 6월에 9.1%까지 치솟았고 연준은 그해 7월부터 1년 동안 11번의 기준금리를 5.25%포인트 인상시켜서 5.25에서 5.5%로 올려놨습니다.
네. 자, 연준은 경제성장과 또 인플레이션 지표를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현실 정치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네. 차입 비용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4%로 낮고요. 고용이 활발하고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789년 전쟁부 그리고 재무부와 함께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생긴 부처입니다. 국무부는 연방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그 첫 번째 순서로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시기까지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초대 토머스 제퍼슨 국무장관은 처음 장관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외교 서신을 직접 작성하는 서기 4명과 통역 그리고 전령 각각 1명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만 외교 공간이 있었고 10곳에서 영사 업무를 했습니다. 건국 초기 35년 동안 국무부는 새로운 공화국이었던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멀로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장관이 이끌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들어 국무부는 미국 영토가 서쪽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대륙의 상당 부분을 통제 아래 두게 됐습니다. 1789년 이후 50년 동안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평화기간에는 유럽으로부터 정치적 고립을 추구하고 전쟁 시기엔 엄격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따랐습니다. 한편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정부 동안이었던 1833년과 1836년 사이 국무부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 외교 업무를 질서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료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6개 부서가 신설됐고 이 가운데 외교국과 영사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외 공간은 1830년 15곳에서 30년 뒤에 33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공간은 대부분 유럽이나 중남미에 있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는 몇 곳만 있었습니다. 1860년까지 모두 45명의 외교관이 임명됐지만 33개 공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영사 업무는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1860년에 가면 영사 업무를 하는 곳이 253곳이 됐고 이곳에서 영사와 여타 직원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보호하고 미국 상업의 확장을 진흥했습니다. 1823년과 1867년 사이 기간 미국 외교는 일반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국가 외교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시기까지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산나눔재단이 아산상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부터 새로운 10개 팀의 탈북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아산상회 교육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왜 비즈니스를 모델로 만들어놓을까? 비즈니스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한 가지, 두 가지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매출이 나냐 안 나냐.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가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산상회 6기 과정 중 두 번째 인사이트 특강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이 아산상회는 4월 초 OT 워크숍을 시작으로 10월 데모데이까지 참가자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 기수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이 대표인 팀을 선발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아산나눔재단 박성종 사회혁신팀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아산상회는 20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9년부터 4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와 지금 5기, 6기가 조금 다른데요. 4기까지 운영할 때는 저희가 탈북민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배경 사람들,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왔고요. 5기부터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탈북민 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지원에서 팀 지원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북민이 대표인 팀이어서 탈북민이 섭외 능력이 있고 팀 구성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한국 배경이든 외국 배경이든 상관없이 주도해서 팀을 데리고 지원하십시오라고 해서 5기, 6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수부터는 탈북민이 대표인 창업팀을 선발해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는 건데요.
아산상회는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탈북민이었고 근데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면서 창업을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탈북민이 좀 숨는 경향도 좀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다양한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창업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좀 그쪽에 힘을 좀 더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탈북민이 주도해서 팀을 이뤄놓은 팀이면 일단 한 1, 2년 정도는 그런 과정을 미리 거친 거잖아요. 창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탈북민 대표팀으로 아산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팀장은 이 팀을 선발할 때 사업성을 가장 높이 봤다고 합니다.
팀으로 뽑다 보니까 개인으로 봤었을 때와는 좀 다른 창업적인 모양,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모양을 갖춘 팀들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기술 기반, 빅데이터나 AI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라는 팀들도 있고요. 이제 요식업이라고 하는 F&B 쪽이 한 30% 정도는 돼요. 저희가 사업적인 것을 일단 많이 봅니다. 근데 한 40, 50% 정도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적인 부분을 하나를 보는데, 탈북민이 대표로서 이 팀을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서류나 또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 상회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스타트업으로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팀을 뽑았습니다.
탈북민 대표로 주축이 된 이 창업팀은 7개월간 어떤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 10개 팀이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이들을 성장시켜줄 기관들과 매칭하는 시간, 그리고 또 리더십 코칭이라는 탈북민 대표님들의 리더십을 높여주고 또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코치님들을 별도로 또 다 붙여드려요. 대표님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그룹 코칭도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에서 인큐베이터와의 매칭, 그 다음에 리더십 코치와의 매칭을 진행을 하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운영 규정 등 안내하는 시간을 저희가 4월 초에 가졌고요. 그래서 매칭된 인큐베이터와 리더십 코치와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야산 상회 6기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탈북 창업가를 위한 리더십 코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업가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 풍파 때문에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아서 작년부터 리더십 코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매칭을 시켜드려서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인큐베이터와 함께 급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람적으로는 지치지 않고 중심을 더 잡아갈 수 있는 양날의 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고, 아산상회 내에서만큼은 우리의 자원들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커뮤니티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컨설팅, 또 임팩트 투자 전문 기관인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는 인사이트 특강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참가자들에게 쉽게 설명했는데요. 탈북 창업가의 성장에 돕는 디렉터로서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탈북민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다른 탈북민들의 롤모델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내지는 남한 대표님들보다 좀 잘해야 될 것, 이런 중압감들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탈북 대표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고 본인 라이프스타일, 본인의 갖고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 비즈니스에 잘 담아내서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주변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 상회 6기에 참여한 10팀 가운데 A1 환경이라는 팀으로 참여한 탈북민 김다혜 대표를 만났는데요. 김다혜 대표는 현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잡초가 나지 않도록 농사 지으실 때 까시는 매트가 있어요. 멀칭 필름이라고. 네, 그것이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500년 가서 썩지를 않는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또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라든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ESG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소재로 6개월 만에 이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3기에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창업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참여했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혜택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해서 쌓아놓은 쿠폰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산상회에서 3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이론과 그다음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우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6기에 지원을 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학연 지원 혈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처를 뚫고 이제 납품하는 데까지 전략과 마케팅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 모델이 한 80% 완성 단계로 끌고 가는 거를 이번 목표 단계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받기 직전까지 모든 자료화, 데이터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A1 환경에서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맡은 김주현 과장은 야산 상회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한다던가 고도화시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먼 미래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여기서 그 부분들을 내가 최대한 배워가야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탈북민 권봄 씨도 아산 상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GB 한복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권봄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처음에 뽑혔을 때 퇴근하면서 진짜 눈물이 활짝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아직 브랜딩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없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야산상에 와서 브랜딩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뿌리부터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마케팅 부분이랑 그 마케팅이 브랜딩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잘 잡고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으면 제 브랜드가 좀 더 빛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 죄를 전가시킨다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David quit.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he quit?
I don't know. You tell me.
Hey, you can't pin all this on me. I wasn't the one assigning extra tasks to him. Are you trying to blame me?
I'm not blaming you.
I just think everyone had a part to play. We all knew he was struggling.
데이빗이 회사를 관뒀다고 잔에게 말했더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표현했습니다.
You can't pin all this on me.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You can't pin this on me.
내 탓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Pin something on somebody.
어떤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다. 비슷한 표현으로 blame, 탓하다, 책임 전가하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Are you trying to blame me?
내 탓이라고 하는 건가요?
I'm not blaming you.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 can't pin all this on me.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You can't pin this on me.
내 탓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Pin something on someone.
책임이나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다.
Pin something on someon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David quit.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he quit?
I don't know. You tell me.
Hey, you can't pin all this on me. I wasn't the one assigning extra tasks to him. Are you trying to blame me?
I'm not blaming you.
I just think everyone had a part to play. We all knew he was struggl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들었나요?
David quit.
데이빗이 그만뒀대요.
Why did he quit?
왜 그만뒀대요?
I don't know.
모릅니다.
You tell me.
당신이 말하세요.
You tell me.
자, you tell me는 알면서 왜 물어보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You tell me.
You can't pin all this on me.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I wasn't the one assigning extra tasks to him.
내가 그에게 가외 업무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Are you trying to blame me?
내 탓이라고 하는 건가요?
I'm not blaming you.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I just think everyone had a part to play.
나는 단지 모두가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Play a part.
관여하다, 일조하다.
We all knew he was struggling.
우리는 그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You can't pin all this on me.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You can't pin this on me.
내 탓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Pin something on someon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David quit.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he quit?
I don't know. You tell me.
Hey, you can't pin all this on me. I wasn't the one assigning extra tasks to him. Are you trying to blame me?
I'm not blaming you.
I just think everyone had a part to play. We all knew he was struggling.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in something on someone
책임이나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우다 책임 전가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아델의 Someone Like You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ll beg.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